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 서로 화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화합하는 가운데서 베라 에클레시아, 진짜 참된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의 최대 요건은 화평에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가정은 무너집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은 형제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린 동생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는 동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동안에 야곱의 가정은 계속해서 무너져갔고 결국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행복과 평안은 사라지고 가뭄이란 대재앙 속에서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되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반목하는 동안에 이단들은 우후죽순처럼 자라나서 지금 사회 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지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이 재물들이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가뭄과 흉년 속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울어대고 있습니다. 이 가뭄에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 모습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께야 이 야곱의 가정은 사람 먹을 때거리마저 없어서 밀 한 자루에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깨어진 가정은, 사랑이 깨어진 그 공동체는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미운 동생만 제거하면, 나의 정적만 제거하면 평화가,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웬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생을 팔아 넘겼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거늘지고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불효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움에 연속된 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이 기쁘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늘 초상집 같은 그런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 이 죄책감이 훗날에 혹시나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곧 복수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칼잠을 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의 회복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사러 온 그 형제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사흘 후에 요셉은 너희 중 한 사람을 남겨두고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하면서 시몬을 결박해버렸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우 요셉을 팔아버린 핏값 때문이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강 여러분, 죄 때문에 죽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재앙을 이기는 이 길은 오직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백신은 죽음과 멸망의 치료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지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돌려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고도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는 요셉에게 동생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하여서 22회나 설명했고 요셉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17번이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요셉은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자 요셉 대신 베냐민을 안고 삽니다.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 곡식 사러 갔을 때 시몬이 잡혔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온 격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총리의 영에 의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완강하게 가족은 다 죽어도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꼭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베냐민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저희들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시몬도 자식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때 야곱이 네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다 잃으리로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것, 이때까지 집착하고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합니다.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 아집과 고집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전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한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가족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집착하고 버리지 못한 것 하나를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졌고 온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기쁨을,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가족 공동체가 다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평화와 복은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순간 사랑과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천당도 마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 끝까지 내려놓기 싫은 것,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자존심이든 담임 목사 자리이든 수석 자리이든 명예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은혜와 사랑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초계같이 내려놓아야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때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업적을 놓쳐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성경에 기록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놓쳐버린 천추의 한을 남긴 불행한 청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실상은 저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슴 깊은 한 곳에 이 탐욕을 묻어둔 채 사랑을 외치니까 평화가 평안히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이기심을 포기하면 더 큰 사랑, 더 큰 기쁨을,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자 요셉을 만나는 최고의 기쁨을 얻었고 평생 동안 엉어리지고 한맺힌 아픔을 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가정의 평안을 얻고 망해가던 가문이 살아난 것입니다. 언젠가 야곱의 업, 야곱의 기업, 야곱이 누린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업이란, 야곱의 업이란, 야곱이 누린 최대의 복은 한 가정이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정이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구원의 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야곱의 가정만이 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끝까지 품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이 무엇인지 또 누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받은 복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동분서주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 복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것, 상대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 감당하지 못하는 복은 오히려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결국 인생을 망치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힘과 권력을 가질 때 엄청난 부작용과 돌이킬 수 없는 이 폐해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성도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는 데는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매일을 열면 매일같이 오라고 하는 소리뿐인 것입니다. 동문회, 동창회, 동기회, 동호회, 오라는 데가 왜 그리 많은지, 오라는 곳은 너무 많은데 한결같이 영광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래요. 장관시켜주고 총리시켜준다고 해서 좋다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그 자리가 3일 천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신만 당하고 부르는 사람은 나 몰라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꿀같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홀리는 소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소리에 오늘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달려갑니다. 망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홀리는 소리에 따라가면 독사에 물리고 돌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신세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하고 죽임당하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름은 파멸이고 죽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는 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가장 안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거룩한 성산에 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돈이나 정욕의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야만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적은 저수지가 터져서 온 동네에 물난리가 난 것입니다. 동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곧 더 위에 있는 큰 저수지가 터진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다 피난 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돈 나가는 것이 이 교회 차라서 차 안에 중요한 것이라서 이 교회 차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세워두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이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저 혼자 교회에 조용히 남아서 밤늦게 기도했습니다. 늦은 밤 좀처 멎을 기세가 없었던 이 비가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네 위에 있던 큰 저수지는 극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차를 가지러 가보았는데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모든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제가 세워둔 교회 차 한 대만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부르는 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 할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만이 안전하고 영광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선 사람은 삼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빛의 갑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 빛된 행실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이 시기를 알라. 헬라어로는 톤 카이론, 영어로 지극하면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너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그저 빈 배로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반드시 ballast, 배 밑바닥에 물을 집어넣어서 배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이 얼마나 실렸는지, 사람이 얼마나 탔는지 확인해서 적당한 물을 채워서 배 균형을 잡아서 항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배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고 벨레스트, 물을 채워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좌초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톤 카이론, 선장이 현재 배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의 밑바닥에 물을 채워 넣어서 배의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으로 영적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교회,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성도는 곧 무너지고 좌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가져라. 오늘 말씀은 너는 항상 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정점에 서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역사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죄의 옷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다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곧 좌초하고 말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죄에서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덜 떠난 죄 때문에 복이 늦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에서 지체하고 머물다가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제와 반목하게 되어집니다.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서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에서 떠나면 자유가 있고 유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균형 잡힌 믿음 생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말로 전한다고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정언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에게서 삶의 정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사업가인지 목사님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거룩한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속의 옷을 입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것은 오늘날 빛을 발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의의 옷,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세속의 옷으로 갈아입고 타락한 세인들과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은 한없이 표류하고 방황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표류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정직과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솔리데오 글로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는 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심과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인생, 세인들이 갈채를 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리석고 우둔하여 목적없이 방황하거나 이기심과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자리에 이르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모두가 이심에서 벗어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평에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